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또한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맛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삶이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신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빼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으로 그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의 범죄, 사울이 살육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사 용돈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정치적인 목표와 또한 자기의 인기를 꺾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게 되고 또한 이것이 한이 되어서 그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가도 그렇게 이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사울의 악행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고 또한 이 기본 사람들을 또한 이 그들의 탐험과 그들의 모든 그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에서 그것을 듣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사울의 자손들의 일곱 명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곱 명을 산 위에서 목매어, 나무에 목매어서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곱 명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시고 비를 내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원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왜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질문이자 답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일곱 명을 내주었고 이 기본 사람들이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곱 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을 다 풀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곱 명을 내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겠다고 생각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소식을 듣습니까? 구절을 보게니까 뭐라고 했죠? 그들을 기본 사람이 손을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에서 다 죽고 나서 11절을 보니까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곱 명을 다 죽이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목매인 자녀들의 어머니인 그 미스바가 아직도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자식들을 슬퍼하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그 시체들이 새들이나 아니면 밤에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지킨 겁니다. 볼까? 잘 보세요.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래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내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 위에 펴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조그만 천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특히 어머니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가 죽었습니다. 아직도 목매어 있어요. 시체가.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몇 날 며칠은 하실 수 있다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스바가 얼마 동안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음 구절에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잘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라고 합니다. 곡식 베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니산월을 얘기하면서 4월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라는 것은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한번 있어봐. 하나님께서 노을을 거두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몇 날 며칠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번역은 죄라고 했듯이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번역은 제대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4월달. 가을비가 내리는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지방은 10월달입니다. 리스바가 몇 개월 동안 했다고요? 계산해보세요. 10배기 4는 6개월 동안 그 시체를 지킨 겁니다. 밤에는 야생동물이 오기 때문에 홀로 여자로서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겠죠. 혹시 도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이것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 말을 보게 되면은 until the late r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라는 그 뜻이 late r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을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에서는 분명히 가을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그 기간까지 이 리스바가 그 시체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깜깜무소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노가 그리고 또한 이 기부와 기본 사람들이 이 모든 한을 다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리스바가 아직도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반사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무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 어머니인 리스바가 그 자녀들을 묻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죽고 있기 죽어서 아직도 시체에 그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지킨 겁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은 할 수 있지만 6개월 동안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뼈와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또한 이 7명의 죽은 시체를 같이 가지고 와서 함께 같은 장소에 묻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구약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면 그 일곱을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야 되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비를 내리셨다고요? 그 시체와 그 뼈를 함께 묶고 나서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도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때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아모스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어떻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살찐 송아지 데리고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멋지게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답니다. 왜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만약에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홍수가 나면 어디부터 물이 쌓입니까? 낮은 데부터죠. 갑자기 홍수가 났다 해가지고 여기 코너나 아니면 여기 자리만 물이 차서 세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이 홍수가 나거나 흐르게 되면 낮은 데부터 채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든 곳곳에 있는 것이며 낮은 자에게도 사회의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모든 게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욕을 먹고 또한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정말 예배에서는 거룩한 척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하니? 제사를 드리면 뭐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하니? 너의 삶을 뭐하라? 너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보죠. 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씀 나오죠. 38절에 보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나 라고 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책은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다르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시는 겁니까? 해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예수님께 뜻이 이렇게 해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정말 너무나도 못 알아먹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눈이 눈으로 이는 이로 말씀하는 것은 화해가 목적이고 용서가 목적이고 사랑이 목적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그것을 복품으로 생각하고 앙다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 줄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또한 화해를 얘기하며 또한 이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여서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 우리의 삶이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일상에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비판하며 해코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견디며 용서하며 부드러지며 화해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며 기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로 은혜로 또한 화해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견디며 위로하며 또한 화해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순간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며 더욱더 그들이 품으며 또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용서와 사랑과 또한 화해와 또한 계속해서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용서하며 사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또한 그 성령의 마음을 품으로 저희들이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며 또한 반응하며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